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를 촉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을 열고 30분 동안 대화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해양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바스티온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일 비디오 영상을 통해 거대한 미사일 운반 차량이 해안을 따라 미사일 발사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는 군 병력을 위한 본부와 차량 경납고 그리고 기타 시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은 최대 500km 거리의 해상 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주권 국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어디든 군사력을 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일본과의 문제 해결 협상에 대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은 하부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이투루프 등 남크릴열도 4개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정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추정하고 있는 반면 남크릴열도를 실효지배 중인 러시아는 크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면서 반환 불과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텐진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치국원은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양측의 제때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서 실장의 이번 만남에서 종전선언 추진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가 미국 내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1일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의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달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임이 확인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및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환자는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밀접 접촉자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일 벨라루스 기관 12곳과 개인 수 20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명의 개인 가운데에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재 대상 발표에 대해서 벨라루스 사람들을 억압하고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벨라루스 정부의 단호함에 미국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 17명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제재를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경 수비대와 군 관리, 정부 대표와 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두 나라 국방수장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새로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을 주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새벽 한때 황해도와 함경도는 비나 눈이 오겠고 함경북도 북부는 오후에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10mm,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2에서 5cm, 황해도는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1에서 2.5m로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 두 나라 국방수장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새로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 운용 능력, 즉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approved strategic planning guidance, an important step forward to frame forthcoming alliance.
오스틴 장관은 서 장관과 북한에 대한 연합방위 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 기획 지침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한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작게 5027과 작게 5015입니다. 40여 년 전 만들어진 작게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최근에 수립된 작게 5015는 접촉 지역에서 국지전과 북한 우발 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보완할 방향과 내용의 지침이 되는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욱 장관입니다.
한미는 2010년도 SPG가 그대로 유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력 2.0으로 인한 변화, 또 이런 연합 주의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등을 담고 또 재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기존 작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추기 이전에 재래식 전쟁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 작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게 2010년이었거든요. 전통적 전쟁 방식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전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아마 SPG에서 그런 변화된 전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작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릴 것 같아요.
오스틴 장관은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을 향한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의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about our goal. We seek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the best way to achieve that goal.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에 대해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계속 택하겠지만 이는 물론 강한 억제력과 강한 군사 준비 태세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복원됐습니다. 서 장관은 작게 최신화 조치가 문재인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CM 공동성명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한국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현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타이완이 명시된 점도 주목됩니다. 성명은 두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같은 문구라도 정상회담 성명과 달리 SCM 성명이 갖는 미한 군사협력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군사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군사적인 것들이 뒷받침되는 의미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 해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남중국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 가장 상위의 군사문서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중국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성명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 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We'll continue to maintain the capabilities to defend and deter against a range of a potential threat.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게 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미한 연합군 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문제인데요. 그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는 2000년대 초반 본격화됐습니다.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은 2003년 8월 15일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군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강조하며 전작권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6.25 전쟁을 치른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이제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한국의 자유를 지켰고 오늘날까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안보를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 시점을 지난 2012년 4월 17일로 정했습니다. 전재국 당시 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입니다.
양 장관님께서는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월 26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자 전작권 전환 시기를 3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이어 지난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또다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추가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신 조건의 기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outlines a conditions-based process.
당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이 같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이양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한국군이 미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 필수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는 3단계 검증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그리고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입니다. 미한 군 당국은 지난 2019년 1단계 검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하기로 했던 2단계 검증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시되지 못했고 올해도 예행 연습만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점증하는 군사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을 주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진전된 핵미사일 역량을 염두에 둔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두 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센터에 따르면 이 관리들은 지난달 30일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2일 열리는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새 전략계획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관리는 새 전략계획에 대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 전 작성돼 북한의 군사적 진전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전략을 대체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군사적 역량을 진전시켰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작전 계획을 개정하는 절차는 정해진 완료 시점 없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 개발과 이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작전계획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한 연합군의 작전계획에는 작계 5027과 작계 5025가 있습니다. 1973년 발표된 작계 5027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반격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10여 년 전에 작성된 작계 5015는 북한 정권 붕괴와 우발 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군사안보 전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통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새 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it's really a combined problem. It's not just the missiles, it's the fact that the missiles now have nuclear weapons.
벤의 선임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한 대북작전계획이 발표된 2010년 당시 북한은 핵무기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최근 실험한 순항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탄도미사일은 한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ruise missiles that they tested may not be able to carry nuclear weapons, but the ballistic missiles they tested almost.
또한 이런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할 표적인 한국의 공군은 12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며 이 숫자는 어쩌면 45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레오노르 토메르 핵미사일 방어 정책 부차관보는 지난 6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tinues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more capab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have destabilized and reshape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토메로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했고 최근 발사 실험들은 보다 진전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단거리, 중거리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대북 작전 계획 수립은 양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시점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작전 계획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지만 이번에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운용 계획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져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작전 계획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전쟁을 막기 위해 미한 연합군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한국을 보호할지, 어떻게 북한군을 격퇴하고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의 선임연구원은 또한 새 작전 계획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넘어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민 78%가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꼽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10월 25일에서 11월 7일 사이 미국 시민 2,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안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북한을 적국으로, 10%는 동맹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타이완,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 나라에 대한 호불호를 물은 이 항목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개 나라 중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65%가 적국으로, 23%가 동맹이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적국과 동맹국 응답이 각각 65%와 20%로 나왔습니다. 동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 이어 프랑스, 호주, 독일 순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나라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14%는 러시아를, 12%는 북한을 꼽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순이었습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이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고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비율은 6%포인트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국방력이 가장 높은 나라를 묻는 항목에서는 69%가 자국인 미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17%가 중국, 5%가 러시아, 2%가 이스라엘을 지목했고 북한과 영국도 각각 1% 비율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37%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를 꼽았습니다. 17%가 이란,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9%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이 밖에 미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는 3년 사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군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18년에는 70%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45%만이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회로 열렸고 회의에서는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결정서에 의하면 2021년도 주요 당과 국가정책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새년도 사업계획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소집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 위원장이 10년 전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12월 30일을 앞두고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집권 10년 성과를 과시하며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비롯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에도 연말 전원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연설로 2020년 새해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이 진행 중인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에 탈북 여성들이 참여해 군대 내 성폭력 등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알렸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9일 미국에 사는 북한 여군 출신 탈북 여성의 영상 증언을 통해 북한 여군들이 겪는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폭로했습니다. 유엔이 지난주부터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을 맞아 북한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우 심각하다며 관심을 호소한 겁니다.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 씨는 이 단체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성폭행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emale North Korean soldiers are sexual assault crimes.
김 씨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로 생각한다며 자신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23살 때 부대 정치 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 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며 그 상처와 고통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o me, all men are like that political advisor. And everything men do reminds me of what he did.
모든 남성이 정치 군관으로 보이고 남성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가 한 일을 떠올리게 하며 이런 경험이 지금도 정신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런 악몽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박지현 씨도 지난주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가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이 캠페인에 동참한 영국 여성단체 전국연맹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김 씨 남성 왕조의 통치하에 북한 여성은 권리가 없다며 자신이 겪은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를 BOA에 이런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여성을 대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만행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압박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자체가 그에게 관여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욕을 먹는 그런 사회잖아요. 가해자보다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남녀평등법을 발표했어도 남녀에 대한 서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러한 범죄를 저지러도 누군가에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고요.
북한 여성들에 대한 폭력 등 광범위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76차 유엔 총회가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여성 인신매매에 극도로 취약하게 하는 내부 환경, 정치사회 영역과 구금중 차별 등 여성에 가해지는 젠더에 기반한 차별, 강제 낙태와 다른 형태의 성폭력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편적 정례 검토 등을 통해 북한 당국에 여성폭력 종식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했지만 개선 움직임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특히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9개 나라가 권고한 여성폭력 방지와 역량 강화 권고 가운데 나미비아와 아르헨티나, 호주, 이집트, 벨기에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행 조치 발표나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북한이 당시 지지한 조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 의정서 비준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종식, 성평등 보장과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여성 보호 조치, 여성과 여아 대상 폭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조치, 모든 여성 폭력을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권고 등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형법이 이미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들의 부패와 위력,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박지현 씨는 결국 의식이 문제라며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인권의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외부 정보를 적극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남성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민주화로 이끈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인권운동의 대모로 알려진 위니 마디키잘라 만델라 여사의 명언을 상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여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다치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미래를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을 다치게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실종된 한국전 참전용사 51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DPAA는 북한의 비협조로 현재 중단된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11월 30일 현재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51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실종 미군의 신원 확인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PAA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베로니카 키스 박사는 30일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키스 박사는 한국전 참전 미군 약 7,5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 중 약 5,200명은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DPAA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지난 9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602명입니다. 이 수치에는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뿐 아니라 북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실종됐던 미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스 박사는 북한에서의 DPAA 유해 발굴 작업이 2019년 이후 중단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은 DPAA 측의 소통 시도에 모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DPAA는 기회가 온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키스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DPAA는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 묻힌 무명용사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키스 박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이후 500구 이상의 무명용사 유해를 발굴해 현재 150구 이상에서 신원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95구는 북한에서 실종됐던 이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스 박사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라며 현재 16명의 전임 분석가로 구성된 팀이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DPAA의 션 에버릿 대변인은 앞서 BOA에 과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해 법의학적 분석과 치아 기록 등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유해에서 추출한 DNA 표본을 가족의 DNA 표본과 비교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We currently have a project that we call the Korean War Disinterment Project.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발굴 노력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8년 유엔군 사령부 등 북한에 한국전 관련 유해 소응안을 본격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고 이후 북한은 1990년에서 94년 사이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DPAA는 이 상자에서 190명 이상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08년 또다시 일방적으로 6개 상자를 전달했고 여기에서 6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송환한 55개 상자에서는 현재까지 7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DPAA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미국과 북한이 북한 지역에서 공동 작업을 진행해 약 200개 상자 분량의 유해를 발굴했고 여기에서 150명 이상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추가 배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이 최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배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공보관은 이를 백신 공동구매 공동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최근 추가로 북한의 코로나 백신을 배정한 것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묻는 VOA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슬람 공보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백신 제의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의해 지난 11월 30일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슬람 공보관은 지난 3월 북한에 배정됐던 코로나 백신의 대북 공급 진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준비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북한에 들어간 물량은 없습니다. 이어 코백스는 최근 제12차 코백스 백신 배분 결정 안내문을 통해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4천 회분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제공받을 수 있는 백신은 총 682만 8,800 회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전체 인구인 13.2%인 341만 3,4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테오드로스 아데하놈 거브로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백스가 144개국에 약 5억 회분의 백신을 보냈다며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접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지인, 그리고 역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여성 2명 등 모두 5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1일 확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26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증가한 733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며 역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방역 강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 증폭검사를 입국 전과 입국 1일 차 그리고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시행 5주 차인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과 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등과 같은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 발굴 사업을 북한 핵 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실종 미군 가족들이 강조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 측에도 이익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가 30일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실종자 유해 발굴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핵협상 등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전사자와 실종자 유해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의 미키 베르그만 부대표는 인도주의 문제인 유해 발굴 사업은 미국은 물론 북한도 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현안과 별개로 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그만 부대표는 2016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오토 원비어 억류 문제를 비롯해 인도주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사례로 들며 당시 유해 발굴 문제를 꺼내자 북한 당국자들의 눈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First one, they know very well how this program, how bringing back our servicemen back home to their families plays the emotional strings of both the American public and specifically the American military.
미군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미국 대중, 특히 미군에게 얼마나 정서적 소구력이 있는지 북한은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은 또 유해 송환을 미국에 대해 자신들의 선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해 발굴 작업과 송환 등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르그만 부대표는 또 북한 군부는 미군과의 직접적인 관여를 매우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북한 측은 미 국방부 인사와 미군이 직접 관여하는 유해 발굴 사업을 그런 기회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및 냉전 시기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대에서 활동하는 도나 녹슨 변호사는 이날 유해 발굴 사업이 정치 사안이 아닌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아버지를 둔 녹스 변호사는 2002년 미 국방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 군인과 실종자 가족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We're both in our 40s. He was in uniform and turned out that his father was in the war as well.
녹스 변호사는 당시 북한 남성과 함께 아버지 없이 자랐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과 그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평생을 서로를 미워했던 상대가 아니라 같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전쟁에 관여한 주체는 각 정부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은 주민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유해 발굴 문제가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단체의 리처드 다운스 회장은 실종자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주요 어려움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미북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특히 최근에는 미군 유해 발굴이 북한의 핵 문제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으로부터 실종자 가족 연대의 방북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핵 문제와 제재 등으로 인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실종자 가족연대는 미국 정부 등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실종자 자녀들이 고령이 되면서 시간도 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스 변호사와 다운스 회장은 남매로 1952년 1월 당시 26세이던 두 사람의 아버지는 B-26 전투기를 몰고 평북 정주 상공을 비행하던 중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뒤 실종됐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구 DPAA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지난 9월 28일 기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602명이며 나머지 7,554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로 중단을 거듭해왔습니다. 2012년 양측은 2.29 합의 타결 직전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했고 미군 유해 발굴단이 북한에 들어갔지만 북한이 그해 4월 위성을 발사해 2.29 합의가 깨지며 유해 발굴단이 철수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2018년 8월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DPAA는 이 유해 속에서 일부 한국군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79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등을 거치면서 이후에 송환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DPAA에 따르면 2019년 해계 연도에는 양측이 서신교환과 두 차례 실무급 회담 등 일련의 소통이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켈리 맥히그 DPAA 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은 DPAA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북한과 직접 미군 유해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DPAA와의 소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과 관련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으며 연구든 현장 조사 혹은 현장 발굴이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 한때 황해도와 함경도는 비나 눈이 오겠고 함경북도 북부는 오후에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10mm,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2에서 5cm, 황해도는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3도, 양덕 아침 영하 7도, 낮 0도, 신의주 아침 영하 5도, 낮 3도, 구성 아침 영하 6도, 낮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대체로 흐리고 강계는 오전 한때 곳에 따라 눈이 오겠고 희천은 맑겠습니다. 중강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 0도, 강계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2도, 희천아침 영하 6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고 개성과 신계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해주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4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3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0도, 낮 6도, 장전 아침 1도, 낮 6도, 평강 아침 영하 5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겠고 함경북도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4도, 낮 6도, 장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7도, 청진 아침 영하 3도, 낮 3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오다가 오후에 해산과 김영권은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6도, 삼지연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앞바다는 맑겠고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는 2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회담이 솔직하고 포괄적인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그 같은 희망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백악관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두 지도자는 양국 간 복잡한 문제와 경쟁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여러 현안에 대해 우리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논의한 현안에는 미국의 관심사인 신장 자치구, 티벳, 홍콩 그리고 인권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항행의 자유와 21세기의 자유롭고 열린 그리고 공정한 국제질서 문제, 또 불공평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에 따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또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소통 채널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보호장치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서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 즉 경제 복원 문제, 마약 단속,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미중 관계의 중요성과 자신들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과 함께 여러 문제를 다루는 방안과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분명히 해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함께하는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비전을 위해 일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이 주무부는 이일 벨라루스 기관 12곳과 개인 20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명의 개인 가운데에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재 대상 발표에 대해서 벨라루스 사람들을 억압하고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벨라루스 정부의 잔혹함에 미국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 17명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의 제재를 가했고 여기엔 국경수비대와 군관리, 정부대표와 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바스티온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일 비디오 영상을 통해 거대한 미사일 운반 차량이 해안을 따라 미사일 발사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는 군 병력을 위한 본부와 차량 경납고 그리고 기타 시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은 최대 500km 거리의 해상 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주권 국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어디든 군사력을 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일본과의 문제 해결 협상에 대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은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이투르프 등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텐진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치국원은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양측이 제때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앞선 주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2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달 27일까지 한 주간 집계된 계절 조정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주는 기존 발표보다 5천 건 줄어든 19만 4천 건으로 수정됐는데 이번에 약 2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한 24만 건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앞서 8주 동안 계속 감소했던 청구 건수는 이번 발표로 감소세가 멎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4주 동안의 평균 신청 건수는 23만 8,750건이라면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500건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를 촉진한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12월 3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